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쌀 1kg가 60원이었는데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 탈북자 김나영 씨. 중국에서 피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열차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 딱 사다리 타고 두 명이 딱 올라갔는데 얘들이 부뚝인 거예요. 거기서 집 꼭대기서
공안의 눈을 피해 중국 청도까지 숨어들었고, 그곳에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던 김나영 씨는 남편이 된 공장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조선족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당신 이제부터 내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니까.
딸을 낳고 가정을 꾸렸던 김나영 씨.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남편은 빈털터리 신세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김나영 씨는 딸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사히 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도 없었다. 전화할 수 없었다. 나 춘천에 집을 받았는데 내일 어디로 주소 어디니까 거기로 와라.
그렇게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재회.
엄마, 여기 어떤 사람이 아빠란다. 네 어째 네 아빠 모르니까나 우리 아빠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부스워 봐봐 자기네 아버지 아니래요.
한국 정부가 준 정착금과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은 브로커 비용으로 갚아버렸고, 김나영 씨도 남편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알바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2만 원, 왔다 갔다 버스비 2,200원, 17,000원 남는 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지 1,000원이치 어이 얼마 뭐 이렇게 싸가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은 김나영 씨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그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에 정착하면서 지도 어디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벽돌 지고 무 뽑으려고 다니고 감자 캘러 다니고 막 이러고 막 완전히 사람이 완전 쎄빠지기 다니고, 그 다음 또 화가 나고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사는 게 막 너무 힘드니까, 새끼는 저 새끼들이 저 중국말밖에 모르는 걸 저 갖다 입학시켜놓고 맨날 똥꼬문이 따라다니고 지켜봐야 되고.
사는 게 바빴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새 생활이 어렵고 낯설기만 한 딸에게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막 북한 남자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돈이 없으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돈을 모아가면서 저기 보증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화장실 미끄럼지인지 뭔지 그걸 시공해 주려 다니겠다고 그런 시약을 가득 받아왔어, 대전에 가서. 근데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대로 약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팽개치다 보니까 6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또 홀라당 또 빚지게 됐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겁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금의 이자 맨날 그것도 갚아내야지.
자상하고 여유롭고 베풀며 사는 것이 체질이었던 남편은 밑바닥 노동자처럼 마치 전투를 하듯 살아야 했습니다. 옷장 사이에 신발 장사, 가방 장사,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 나영 씨는 남의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저는 한 1년 동안, 제가 이제 언제 6년 한 4개월 되는데 1년 동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냉면 삶는 주방 아줌마였어요. 나오자마자 뭐 누가 강의합니까? 애 때문에 시간제 알바로 뛰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막 2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막 3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전문 가서 직원으로 일 못하고 그냥 알바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살자고 내가 이렇게 왔냐. 남들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을까. 남들처럼 돈을 벌고 어떻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탈북자들한테는 금방 나오면 그 식당 나와서 130만 받고 설거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춘천 사는 탈북자들이 통일 전망대로 관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탈북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북한 기차역에서 안내 방송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흉내내기를 했던 나영 씨를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영 씨에게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모임에서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래요. 근데 강의라는 게 강의 아니고 뭐 탈북하던 이야기 살다 온 이야기 하는 게 그냥 뭐 수다 같은 거죠. 강의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앞에서도 일반 청중들 앞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일기처럼 풀어놓는 강의를 하다가 천안함이 폭침된 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딱 1년이 됐는데 천안함 깔아놓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연평도가 이제 막 또 대낮에 난리치는 것도 봤는데 막 법정에서 이제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막 그런 사람도 또 막 뉴스 통해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나라가 먹고 사는 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이거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했다는 놈 안 했다는 놈 막 그냥 지네들끼리 막 그냥 인터넷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막 이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걸 보니까 너무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나영 씨라도 나서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저렇다면은 하나로 똘똘 뭉쳤는데 이 나라는 왜 다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운데 다 더 분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만세 부르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뭐 정신 나갔냐? 막 너무나도 그때 막 혼란이 오고 막 정체성이 돼서 내가 막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실망한 게 새끼들이고 내가 너무 힘들게 왔는데 잘못 왔는가. 이 복잡한 사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일하는 것도 막 돈도 안 되고 사회에 대한 혼란, 막 실망 이게 막 오면서 저도 막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딱 그 선이 서는 게 우리가 북한을 아는 우리가 이 갈등하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나도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냥 남들 앞에서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는 데 만족하면 안 되고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먼저 와가지고 냉면이나 사물나 여기 왔냐. 내가 할 일이 이 사회에 꼭 있다. 그 일이 있다면 나가 알리는 거다. 북한을 알리는 거다.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다. 설득을 시키자 이 사람들한테. 북한이란 나라의 본성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고향에 남아있는 일곱 오빠의 식구들 그리고 어머니께 해가 될까 차마 나서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조용히 정착해 사는 평범한 아줌마이고 싶어서 몇 번이고 거절했던 일이었지만 불현듯 나영 씨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생각에 전국의 군부대를 찾아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강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살겠습니다. 저 가정만 그냥 보고 사는 아줌마니까 그런 데다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막 연평 정세 긴장해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저 더 전화 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내가 공감을 할 때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이거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 앞에 서려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대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도 주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아줌마가 아닌 중국은 손님들이 없으면 그냥 막 집에서 자요.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은.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서 창문 유리도 닦아야 되고 냉장고도 거들러야 되고 막 앉아 있을 새가 없어. 손님 없으면 없는 것만큼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장님 눈에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쁘게 보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잘리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꿰부리면 나고자가 될 것 같은 위기감. 내가 섰던 자리도 곧 내어줘야 할 것이라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리띠 풀지 말자. 긴장하게 살자. 그래서 진짜 놀라도 못 가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한국 남자인데 주말만 되면 막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되면은 또 교회 가서 교회 일에 몸담고 막 교회 가 또 평일 되면은 나와 또 강의하고 공부하고 진짜 언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본 때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한 3년 동안 내가 진짜 불같이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강의 내용도 발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일 뿐 아니라 한국을 이끌어갈 똑똑한 청년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정치, 세계의 흐름도 알고 있어야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알아도 우리 안보, 외교 안보 대한 거는 너무도 모르는 게 많고 우리나라 애들이 군복을 입혀놨으니 군인이 이제 걔네들을 벗으면 다 우리나라 다 대학생들이에요. 애들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막 질문이 막 들어올 때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막 어설픈 거예요. 북한 이야기밖에 할 거 없어요. 근데 애들이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면 내가 바본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 그 군부대 강사들은 또 교수급이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내줘요. 안보 교수라고. 내가 교수도 아닌 게 왜 교수냐. 교수가 대사 그러면. 그래가지고 경희대학교 안보정책학과라는 데를 지원을 했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찾게 된 새로운 그 무엇. 강사들 중에서도 명강사를 만들어낸다는 명강사 육성 과정에 장학생으로, 그것도 탈북자로는 첫 주인공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좀 한다는 사람들하고 강의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명강사 이런 육성 과정도 먼저 군사문제연구소 갔어요. 거기를 나라사랑 강사 1기 모집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180명이 모여왔는데 탈북자만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라사랑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왔어요. 군사문제연구소에서 하는데 여기서 딱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을 뽑아가지고 한국강사협회 명강사 육성과정에 보낼 거다. 그 육성과정이 그냥 가자면 120만 원을 돈을 내야 돼요. 3명만은 우리가 돈을 내서 보낼 거다. 그래서 거기서 길을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 3명 안에 또 들어간 거예요. 탈북자 최초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